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이미 예레미야 전체를 한 40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이제 흐르면서 국가와 그다음에 교회,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계속 전달했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면서 나라가 말 그대로 표류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고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가 2500년, 2600년 전에 유다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처럼 망하겠구나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예레미야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전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몇 달 전부터 예레미야 맥잡기 시작을 해서 오늘 예레미야 맥잡기 12번째 이제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한 400년 동안 다윗 이후에 그 유다 왕국을 보존해 주셨지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BC 586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이 되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바빌론 포로 생활가는 그와 같은 이제 비극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도시 예루살렘이 있었고 하나님이 거주하신다고 하는 건물 성전이 있었고 대제사장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또 동시에 정말 우리가 찾아보기 힘든 신실한 대언자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이제 멸망당한 이후에 그 땅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남게 됐습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총독과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소수의 남은 사람들이 그 땅에 이제 거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빌론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훼파하고 그 다음에 성전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가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그 일이 며칠 전에 우리에게 생겼어요. 자, 바빌론 왕이 물러가고 우리가 이제 소수가 남게 됐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엇이 잘못됐는가 판단을 하고 다시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신실한 그 대언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그런 생각이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40장에서 이제 45장을 보는데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조차 모르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이 거한다고 하는 집, 대제사장, 그 다음에 신실한 대언자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도시가 완전히 훼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슬에 묶여갖고 뭐 1000km 이상이 되는 바빌론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조차 알질 못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동일하게 포로 생활 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 숭배 이거 그냥 그대로 하다가 결국은 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이집트로 다 내려가서 이집트에서 완전히 패망해서 죽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40장에서 이제 4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그 역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사람들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이 말이 지금 여기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하나님의 백성이 바빌론 포로가 된 뒤에도 비극의 비극이 그들에게 닥쳤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완전히 패망하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제 파괴된 뒤에 바빌론에 대해서 이제 좋게 대언을 했던 대언자 예레미야는 바빌론 사람들에 의해서 좋은 대접을 받으며 실제 바빌론으로 떠나갈 수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남든지 아니면 바빌론으로 가든지 너 마음대로 해라. 이와 같은 그 선택의 자유를 줬는데 예레미야는 그 땅에 남아서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남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바빌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한 그런 심판을 내렸어요. 그 엄중한 심판을 눈으로 보고도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장에서 45장 이야기는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비참한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 나오는 그 이야기는 그때 유다 사람들에게만 존재하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땅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슬픈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그 몇 사람들, 그 몇 사람들의 이런 그 행태, 행적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장소에 따라서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무지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정말 우리는 이런 그 실수를 범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작심을 하면서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나온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이제 6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이 됐어요. 이렇게 된 뒤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군대 호위 대장을 이제 시켜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자유를 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39장 11절에서 이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라고 해서 자유를 받았는데 하여튼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지만 바빌론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그런 그 포로들이 저 위에 라마라고 하는 데 가서 지금 모여 있는데 그 무리에 어떻게 이 예레미야가 이제 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될 때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시 이제 자유를 이제 허락합니다.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바빌론으로 함께 가든지 아니면 여기에 남든지 너 마음대로 해라. 근데 여기 6절 가서 보니까 예레미야는 스스로 나는 여기에 남겠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그 바빌론 군대의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전달했던 그 동일한 말씀을 예레미야와 물론 1차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고 그 1차적으로 얘기하고 2차적으로는 거기 남아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전달했던 그 내용의 말씀을 바빌론의 군대대장 이 느부사라단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2절하고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위대장이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주 내 하나님께서 이 해악을 이곳에 선포하시고 이제 주께서 그것을 가져오사 친히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주께 죄를 짓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닥쳤느니라.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그 말을 저기 원수들의 호위대장인 느부사라단이 와서 그것도 누구에게 얘기해요?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면서 거기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을 들으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예레미야에게 들을 땐 그래도 괜찮았는데 자기들을 완전히 파멸시킨 그 바빌론 군대 호위대장이 예레미야가 했던 그 말을 똑같이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당혹스러워했을까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느부사라단이 이야기한 그 말, 하나님이 계속해서 대언자를 보내고 대언자들을 보내고 이들을 고치려고 애를 썼지만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해악을 선포하시고 해악을 가져와서 너희가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됐다 이렇게 말한 것은 사실 올바른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어떨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가 있어요. 교회의 잘못을 지적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고 고칠 것을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복신앙,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다 모든 일이 잘 된다는 이런 기복신앙 이런 거 가져다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봐도 얼마나 비상식적인 그런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이거 일을 하라고 그렇게 시키는데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임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임명을 하는데 왜 돈을 받아요? 임명을 하면서. 이런 일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인 그런 일들이에요. 오히려 교회가 실제로 일을 하라고 사람들 돈을 줘야 될 그런 형편이지. 세상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일을 시키면은 세상 사람들은 돈을 주잖아요. 그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해갖고 돈을 거의 강제로 갖다 바치게 하는 이런 일들, 이런 비상식적인 그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요 근래에 어떤 분을 통해서 교회 안에 조직적으로 이 간첩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가,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그 장로교단, 그 장로교단 그 안에 있는 그 신학교, 그 신학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대학교 안에 간첩이 들어와서 좀 간첩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진짜 찾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교회 안에, 또 신학교 안에, 신학대학 안에 이렇게 간첩질을 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떳떳하게 그렇게 그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사람이 기독교 신문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조롱하겠어요. 지금 여기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지금 조롱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든 예레미야는 총독 그달리아와 함께 남아서 남아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돕기로 이제 잘 작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달리아라는 사람이 아주 선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고, 또 예레미야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40년 동안 대언했던 그렇게 훌륭한 그런 대언자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회가. 이 두 사람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그 땅에서 이들이 다시 모든 것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금 위치에 놓여 있는데, 참 여기 40에서 45장을 여러분이 가서 읽으면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계속해서 되풀이할까,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혹독한 그런 심판을 당하고 아이들을, 먹을 게 없어서 아이들을 삶아서 먹는 이와 같은 그 악한 일들을 당하고도, 그리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또 대언자 예레미야를 거짓 고소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핍박하고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 바빌론으로 가는 자들이 좋은 무화과나무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악한 무화과나무, 좋지 않은 무화과나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여기 40장에서 4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읽어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100% 옳구나. 바빌론에 간 사람들이 그나마 낫고 여기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 악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어쨌든 예레미야는 나쁜 무화과나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이제 돌이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땅에 이제 남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바빌론 땅에는 이미 다른 대언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바빌론은 세 차례 유다를 침공합니다. BC 606년, BC 597년, 그 다음에 BC 586년, 이렇게 세 번 침공을 해서 세 번째 이제 침공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함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침공을 하던 BC 606년에 다니엘이 다른 어린 소년들과 함께 여기 이제 바빌론으로 이제 잡혀갑니다. 그래서 바빌론 그 당시에 왕이 누구냐,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서 가서 읽으면은 느부갓네살 앞에 서서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중에 이제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의 말씀도 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제 보셔서 알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미 바빌론 땅에 있었고, 두 번째 침공이 이루어지던 BC 597년에 에스겔 대언자가 이제 끌려갑니다. 그래서 끌려가자마자 사역을 한 것은 아니고, 끌려가서 한 4년에서 5년 지난 다음부터 거기 바빌론 땅에 남아있는 그 유다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 위해서 대원 사역을 이제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원자들이 있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하여튼 나는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남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조금 이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집트로 끌려가서 나머지 인생의 6년을 자기가 그렇게 가기 원치 않던 이집트에 내려가서 이들과 함께 살다가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죽는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누가 나오냐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은 40장 7절부터 41장 이제 18절까지 이제 나오는데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총독 그달랴 이야기가 여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옵니다. 자, 그달랴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달랴는 아주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돼서 어찌 됐든 느부갓네살이 좋은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한 사람을 유다의 총독으로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유다의 총독이 이제 그달랴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바빌론이 침공하니까 도저히 그 나라에 살 수가 없어갖고 옆에 있는 다른 나라 여기 40장 11절 이런 데 가서 보면 모압, 암몬, 에돔 그 외에 여러 지방에 이제 밖으로 이제 피신을 해서 도망가서 살고 있던 이런 사람들도 그달랴가 총독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모든 나라들에서 다시 이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달랴는 말씀드린 대로 경건한 그런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정치에 아주 미숙함을 보이고 있어요. 또한 백성을 통솔하는데도 아주 미숙해요. 그러니까 좋은 성경학자나 아니면 뭐 이런 서기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정치가로서 아니면 백성을 인도해 나가는 그와 같은 통치자로서의 그런 그 자질은 없는 사람으로 이제 드러나면서 결국은 암살을 당하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달랴를 암살하는 자가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 그달랴가 총독이 되자마자 거기 남아있는 그 몇몇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의 내용이 어떠냐? 예레미야가 전달했던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9절 가서 보니까 사반의 손자여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랴가 그들과 또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맹세까지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 섬기는 거 이걸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하면서 바빌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 일이 잘 되리라.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외쳤던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언자 예레미야도 그 얘기를 하고 지금 총독 그달랴도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외국으로 도망가서 그래서 몸을 보존하고 있던 이런 사람들 지금 돌아오는데 몇 년 동안 바빌론이 계속해서 이제 여기를 에워싸고 있고 하다 보니까 씨를 뿌리지 못해갖고 이렇게 돼서 먹을 게 별로 없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아있는 그 땅에 말 그대로 황폐한 그런 땅에서 포도도 자라고 여러 가지 이제 과일이 자라고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쪽으로 모여갖고 이제 과일을 모으고 하는 그런 내용이 12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 땅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도 여기 10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있는 대로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했잖아요. 바빌론 포로 가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다음 아들 딸 많이 낳고 그 바빌론 사람들하고 잘 살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총독 그달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바빌론 왕 잘 섬기면서 이 땅에서 정상적인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서 씨를 불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해라. 하나님의 때가 오면은 다시 이 땅이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누가 등장하냐?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3절에서 이제 16절. 요나단은 용기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가서 보면은 야망을 이제 펼치려고 하다가 그리고 결국 배도하고 맙니다. 자, 어떠한 소식을 요나단이 듣게 됐냐? 거기 가서 보면 8절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은 41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왕가의 씨에 속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인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윗이 다윗의 그 후손이 유다를 이제 통치했잖아요. 그래서 왕의 피를 쭉 타고 내려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었는데 맨 마지막 왕이 이제 시드기야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왕족이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이스마엘이라고 한 사람은 시드기야하고 뭐 몇천 주간일 수도 있고 하여튼 왕족에 속한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총독으로 세우는 그달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죽이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지금 여기 나오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들은 겁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의 그 요나단이. 그래서 요나단이 누구를 찾아가냐? 그달리아를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정보를 수집해서 들어보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 왕가에 속한, 왕족에 속한 이스마엘이라고 한 사람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먼저 가서 그를 죽이도록 허락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절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달리아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러고 일축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달리아의 잘못된 이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서 그달리아 자신도 암살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 결국은 이 요나단이 데리고 어디로 가냐?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런 악한 일이 발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게 일이 지금 꼬이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 꼬이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스마엘은 왕가에 속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시드기야하고 몇천 주간이 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뭐 사촌일 수도 있고. 자,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시드기야가 많은 조롱을 받고 두 눈이 다 빠지고 시드기야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이런 걸 봤으니 본인이 왕족에 속해 있으니까 얼마나 분개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애국심이 이제 발동이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의 그 왕을 저렇게 취급하고 왕자들을 죽이고 내 친척들을 저렇게 죽이고 저런 저 느부갓네살 또 느부갓네살이 세워놓은 저 총독 그달리아를 내가 섬길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를 이제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음모를 지금 이제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이제 알게 됐어요. 가서 이야기하는데 이 그달리아가 말 그대로 미숙한 사람이에요. 정치를 못해요. 통치를 못하는 거야.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실수를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 남아있던 유다 땅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요나단과 함께 이집트로 끌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쁜 일이 그들에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서 41장에 이제 가서 보면 이스마엘이 어떻게 그달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중동 지방이 그 당시에 이제 풍습은 어떠하냐?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부르든지 아니면 내가 뭐 그 집에 이제 초대를 받든지 이렇게 되면 그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 거는 서로에게 우정 표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충성할 테니까 당신도 나를 위해서 충성해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41장 가서 보니까 일곱째 달에 왕가의 씨에 속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왕의 통치자들, 그 열 사람과 함께, 그러니까 이스마엘 왕족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왕의 신하들이 남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귀합을 해갖고 어디로 갔냐, 미스바에 있는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달리아가 왕족, 또 왕의 신하들이 오니까 이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대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 미스바에서 함께 빵을 먹다가 그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또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 시드기야의 이제 신하들이 되겠죠. 일어나서 사반의 손자의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 곧 바빌론 왕이 그 땅을 다스리기 위해 총독으로 삼은 자를 칼로 쳐서 죽이고 그 외에 여러 사람들 죽이는 이와 같은 그 엄청난 일을 이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먹는 거, 이거 먹는 거 자리에 함께 한다는 건 우정을 표시하는 건데 이 먹는 자리를 함정으로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 총독 그달리아를 죽이고 그의 신하들도 죽이는 그런 일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달리아는 사람은 선하고 사람은 착한데 정치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미숙한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스마엘이 이제 이 일을 벌이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 가서 보니까 80명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예물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울면서 막 울면서 위선을 부리고 무슨 엄청난 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는 가서 이 사람들을 맞으러 나갔다가 그중에 이제 7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나머지 10명이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죠. 먹을 거 있는 데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져온 그 음식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열 사람은 살려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41장에. 말 그대로 권모술수를 사용하고 위선을 부리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목적을 끝까지 이루려고 하는 그 야비한 자, 그 야비한 자의 이름이 이스마엘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 남아있던 그 유대인들, 연약한 그 유대인들을 다 포로로 이끌고 납치해서 어디로 가느냐, 암몬 족속에게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성경을 이제 가서 보면은 그러면 암몬 족속의 왕이 이 사람을 고용을 했다. 여러분 이제 이 예레미야는 이제 보시면은 저 25장 그쯤에 가서 보시면 이 시드기하고 암몬 족속 그다음에 또 여기 모압 족속 이런 사람들이 바빌론 왕이 자기들 이제 침략하려고 하니까 연합 전선을 펴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시드기야도 거기에 이제 속하게 되고 암몬 족속도 거기에 속하게 되고 바빌론 침공하는 걸 막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된 거잖아요. 이런 가운데 결국은 유다가 멸망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암몬 족속의 그 왕이 이 이스마엘을 돈을 주고 이제 고용을 해서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놓은 총독 그달리안 이제 죽이고 그런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지금 암몬 땅으로 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서 이 연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암몬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암몬 땅 하나님이 주신 그 유다 땅을 벗어나서 자 이렇게 됐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 이 암살하리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던 그 요나단과 그의 군대들이 나타나서 이 연약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이스마엘의 손에서 이제 구출하게 되고 그래서 15절 가서 보면은 이스마엘과 몇몇 사람들은 암몬 땅으로 이제 도망을 가고 이렇게 돼서 모든 것이 이제 다 평정이 되는 그래서 누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이 되냐? 요나단이라고 한 사람이 그달랴 밑에 있던 그 신하 그 요나단이라고 한 사람이 이 이스마엘의 이와 같은 난을 다 평정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 남아있는 그 유다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와 같은 대장이 되는 일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요나단이 용기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모든 것을 이제 통치하게 되니까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한 거 그 뭐예요 이집트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스마엘이 남아 있는 사람들 이 요나단이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데리고 이 동쪽에는 암몬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요나단은 이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이집트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일을 시행을 합니다. 이 일을 시행하면서 결국 누구까지 끌려가냐? 예레미야와 바룩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런 모든 사람들까지 다 이집트로 끌려 내려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그달랴의 말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달랴의 말이 뭐냐? 40장 이제 9절에 나와 있는데 이 땅에 머물라는 거예요. 이집트나 어디로 가지 말고 다른 땅에 가지 말고 이 땅에 남아 있어라. 이게 그달랴가 한 말이고 예레미야가 줄고 40년 동안 한 그런 말인데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요나단이 멸망하는 그런 내용이 42장부터 4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요나단과 함께 끌려 내려갔던 유다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결국 멸망하는 그런 내용이 그 다음 장들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용기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달랴를 살려주려고 그렇게 좋은 정보를 가져오고 용기 있게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자기가 가서 이스마엘을 죽이겠다 그러고 이렇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이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처음엔 좋은 사람으로 나타나는데 근데 곧바로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양망을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자기의 기회가 왔을 때 자기의 야망을 실현하려고 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잘못에 빠져서 결국 자기 인생도 망가지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망가지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아 이때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내 야망을 한번 펼쳐봐야 되겠다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2장 43장에는 위선을 부리는 지도자로 이제 모습이 바뀐 요나단과 또 요나단에 의해서 끌려 내려간 유다 사람들의 죄악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나단은 군대의 그 대장으로서 이스마엘을 죽여야 되겠다, 그달리아를 살려야 되겠다, 유다의 남은 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처음에 용기를 보였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그 시점이 되니까 용기를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어떤 그 의로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는 정말 목숨까지 바쳐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드디어 뭔가 통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땅에 머무르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거부한 이유는 뭐냐, 여기 가서 보니까 41장 18절에 갈대아 사람들이 이제 소식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달랴가 총독이 살해당했다. 이렇게 되면 그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거기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하지 않을까. 그러면 자기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자기는 그 일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땅에 머무르라고 하는 예레미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인간적인 꾀를 이렇게 쓰는 그런 내용이 42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4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 군대의 모든 대장들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요시아의 아들 여사냐와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온 백성이 가까이 와서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이제 묻는 거, 간청을 하는 거예요. 간청하건대 당신 앞에 드린 우리의 간구를 받아들이시고 우리 곧 이 남은 자를, 모든 남아있는 자를 위해 주 당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절, 주 당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갈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이게 예레미야 대언자 앞에 와갖고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건데, 근데 문제가 뭐냐, 이들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요한안과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기로 정했냐,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이제 정한 거예요. 마음을 이제 정한 거예요. 자, 그런데 대언자 예레미야가 반대하니까 이와 같은 기회를 사용해서 예레미야에게 간청하는 척하면서 예레미야도 자기들의 계획에 동의해 줄 것을 그렇게 이제 바라면서 거짓말로 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기도하거나 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이 사람들을 좀 행하는 것이 아닌가. 내 뜻이 이미 다 섰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운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뭐 기도원을 간다든지 어느 목사의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어떤 귀한 사람의 무슨 얘기를 들었다든지 해서 이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언가를 가서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한다든지 뭐 기도원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자기 것을 관철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을 뭐 저와 여러분이 인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과 하나님의 뜻이 똑같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자기가 하는 그런 일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 지금 여기 요한안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와서 이제 그걸 물으니까 예레미야가 알았다 그러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당장에 응답을 주지 않고 열흘 있다가 이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열흘 있다가 여기 7절에 가서 보니까 자, 하나님이 왜 곧바로 응답을 주지 않았냐. 아마도 그 열흘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너희가 정말 무슨 마음으로 와서 나한테 기도하려고 하느냐, 내 뜻을 구하려고 하느냐, 한번 너희가 양심에 좀 손을 대고, 이 가슴에 좀 손을 대고, 그리고 한번 좀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열흘 정도 시간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또 이 기간에 하나님이 이들을 잘 돌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망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것이 없다,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열흘간의 그런 기간을 주는데, 그렇게 주는데 이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이래서 열흘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임해서 예레미야가 이제 그들에게 세 가지 이제 요약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42장 이제 7절에서 12절에는 먼저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이제 주고 있어요. 그 땅에 남아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지 이 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바빌론 사람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바빌론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지 않을 거다. 자, 이렇게 돼서 이 땅에 남아있게 되면 결국 여기 소수에 남은 사람들이 남아있지만 결국 이 땅을 되찾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12절에 먼저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에서 이제 18절은 이집트로 그래도 내려가겠다고 하면 어떠한 일이 생길지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해 주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그래서 제일 먼저 내려갔던 데가 어디? 이집트잖아요.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저기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하란으로 왔다가 드디어 이제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거기서 머문 게 아니라 어디? 저 밑에 이집트까지 이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가 된 아브라함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이집트로 내려간 거예요. 그 이후에 이삭도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고 결국은 또 야곱도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 이런 거 주면서 결코 왕이 되거나 하면 절대 이집트로 가서 뭐 말을 사오든지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그 이후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이 이집트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이 몇백 년 동안을 지금 주시는데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소수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이집트로 가려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DNA가 이집트로 내려가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DNA가 이 사람들에게 지금 유전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문제만 있으면 어디로 가려고 그래?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성향을 몇백 년 동안 아브라함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다의 패망 직전에도 이집트에 붙어야 산다고 하는 그런 거짓 대언자들이 조정에도 이제 있고 해서 사람들 그쪽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은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언자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내려가면 안 된다. 그 16절에 그렇게 되면 여기서 너희가 두려워하던 그 두려움과 공포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쫓아올 거다. 예, 유다가 지금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17절에 너희가 이집트 땅에 내려가면 그와 똑같은 것과 같은 심판을 당할 거다. 실제로 이 말씀이 있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한 20년쯤 이렇게 지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어디까지 내려가요?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이집트를 패망을 시키고 이집트를 섬멸하는 그와 같은 일이 진짜로 생겼어요. 한 20년쯤 지나서 BC 568년에서 567년 사이에 그와 같은 일이 진짜로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9절에서 22절에 대언자 예레미야가 이들의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다 마음을 정하고 이집트로 가려고 그렇게 다 마음을 정하고는 그리고는 내가 그 일에 동의를 해주기 바라면서 그러면서 거짓말로 하나님께 속임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너희 뜻에 따라 동의해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내 앞에 오지 않았느냐. 이건 치명적인 그런 결정이다. 22절에 가서 결국 너희가 이집트에서 다 죽게 된다고 이렇게 이제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정말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 뜻대로 살기를 정말 원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이걸 정말 점검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43장에 가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결국 교만하게 반역을 일으키고 어디로 내려가냐? 이집트로 이제 내려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우리가 옳고 하나님이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옳고 하나님이 틀리다. 이렇게 해서 요한안과 그의 일당들이 예레미야를 이제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의 한 말은 다 거짓말이다. 당신은 거짓 대언자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다. 당신 혼자 마음대로 말을 하는 거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이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전한 말씀 그대로 그들의 눈앞에서 바빌론이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이 붕괴되는 걸 이들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가리켜 거짓 대언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거짓 대언자들이라고 한 그 사람들의 그 말이 정말 거짓이고 대언자 예레미야의 말이 진실이라고 한 사실이 입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예, 이 대언자 예레미야는 거짓말쟁이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바룩이 예레미야를 부추기고 있다. 43장 3절. 근데 여러분, 바룩이 그럴 입장이 아니잖아요. 바룩이 예레미야의 종이에요. 어느 면에서 예레미야가 하라는 대로 말씀을 적어주는 예레미야 심부름꾼 같은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바룩이 예레미야를 부추겨서 이런 거짓말을 하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43장 7절에 이제 가서 보면은 이렇게 그들이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이같이 이들이 다바네스까지 이제 갔더라.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다바네스 이집트에 이제 도착을 했을 때 시의적절한 경고가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어쩌면 예레미야의 마지막 액션 설교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면서 급하거나 정말 백성이 너무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무슨 행동을 하라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8절에 다바네스에서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유다 사람들 눈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들을 가져다가 벽돌로 쌓은 가마 안에 진흙 속에 그 진흙 안에다 큰 돌들을 이렇게 숨겨두라는 거예요. 그 가마는 다바네스에 있는 파라오의 집 어귀에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군대들의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나의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오고 내가 숨긴 이 돌들 위에 그의 왕좌를 세우리니 지금은 바빌론 왕국이 이집트에 쳐들어오지 못하지만 나중에 바빌론 왕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여기 예레미야가 숨겨뒀던 이 돌들 위에 왕좌를 세우고 그리고 이집트를 통치하는 이집트를 파괴하는 그런 일이 생길 거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액션 설교를 통해서 이 바빌론에 내려간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시는데 듣질 않습니다. 듣질 않아요. 자, 이렇게 돼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런 일을 하는 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식은죽 먹기다. 어떤 정도냐? 목자가 자기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자기 옷 입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이렇게 쉬운 일을 하듯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내려와서 이집트를 이렇게 멸망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결론은 이 경고의 말씀을 주는데 듣질 않습니다. 듣질 않아요. 자, 이렇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엄청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4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4장 1절에 이것은 이집트 땅에 거하는 모든 유대인들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거하는 자들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언제쯤 이제 기록이 된 거냐? BC 580년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했어요. 그 멸망할 때까지 그 예루살렘 그 땅에서 대언자 예레미야가 요시아 왕의 제 13년부터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집트로 끌려 내려갔어요. 이 예레미야도 이제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서 얼마쯤 시간이 지나? 6년쯤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돼서 예레미야 생이 마감이 되는 그런 시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유다 땅에서 40년 이집트 땅에서 한 6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으니까 얼마예요? 총 46년을 전달한 거예요. 참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면에서 좀 눈물이 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 46년을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는데 듣는 사람이 10명도 안 돼요, 여러분. 10명도. 듣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엄청난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46년 동안 온 유다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이제 또 소수의 남은 사람들 그들에게 이제 끌려내려가서 이집트에서 말씀을 전달하는데 근데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이집트에 있는 그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신들을 섬기는데 그 신들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 하면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요. 그 하늘의 여왕이라고 이제 분명히 이제 나오는데 그 하늘의 여왕은 여러분 알고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얘기했잖아요. 남자 신은 바알이고 풍요의 신인데 여자 신은 이제 아스타롯이다. 이와 같은 그 신인데 이게 하늘의 여왕이라는 거, 하늘을 통치하는 그런 여왕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을 지금 숭배하려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옛날에 이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에는 일이 잘 됐는데 아 지금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일을 그만둔 뒤부터는 일이 안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요시아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 우상을 극심하게 섬겨서 우상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선왕 요시아가 나타나서 온 유다를 도로 다니면서 우상들을 다 훼파하고 다 망가뜨렸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 전에 예, 그때는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아스다라스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이럴 때는 엄청나게 일이 잘 풀렸는데 아, 요시아 왕 이후로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을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일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여자들이 이야기하고 또 여자들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남편들의 허락도 없이 우리가 그런 일을 했겠느냐. 그 우리 남자들 다 허락받고 그런 일을 한 거다. 자식들까지 다 동원해서 여러분 뭐 분양하고 그러려면 불을 태우고 이제 이래야 되니까 자식들이 나가서 나무 가지도 주워오고 이런 일들 다 하면서 온 가족 유다의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우상 숭배라는 이런 악한 일들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일이 잘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옳은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기들 경험에 비추어서. 자, 이런 것들 이제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끝까지 얼마나 사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절에서 30절 여기 가서 보면 대언자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두려운 심판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25절 너희 마음대로 해라.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게 좋거든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거다. 그 전달해 주는 내용은 뭐냐? 27절에서 28절이 나와요. 이집트 땅에 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거의 모두가 다 죽게 되고 이 중에 아주 소수만 나중에 유다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지금 대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것과 함께 이 모든 것에 대한 징표를 줍니다. 30절에. 그 징표는 뭐냐? 이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 땅으로 내려왔는데 이집트 땅의 왕이 누구냐 하면은 파라오 호브라라고 하는 그런 그 왕이 있었어요. 이 파라오 호브라는 시드기야를 돕겠다고 느부갓네살에 오면 시드기야를 돕겠다고 한 그런 왕인데 실제 느부갓네살에 오니까 시드기야를 도와주자는 그런 왕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이 파라오 호브라가 시드기야처럼 원수들의 손에 넘겨져서 처형을 받을 거다. 이와 같은 그 표적의 말씀을 이제 30절에 이제 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가들의 그 증언을 가서 보면 예, 파라오 호브라의 그 신하들이 결국은 반란을 일으키고 그 중에 한 장군이 예,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 왕이 이제 두 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호브라와 함께 같이 이제 통치를 하다가 3년 뒤에 파라오 호브라를 이제 처형을 시키고 이렇게 이제 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누가 등장해요?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집트를 정복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유다 땅에서 살다가 여기 도피한 이 사람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파라오 호브라의 운명을 보고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래서 이 이집트를 멸망시키는 이런 모든 일 다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돌아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가운데 결국은 대언자 예레미야가 뭐 성경에 이집트에서 죽었다 그런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이게 이제 대언자 예레미야의 마지막이에요. 이집트에서 대언자 예레미야가 총 4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죽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5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45장은 몇 절 안 돼요. 몇 절 안 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위로를 주는 그런 그 말씀이 이 45장 1절에서 5절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룩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달해 주니까 이 두루마리를 기록했다가 이걸 가지고 가서 통치자들에게 읽어주고 이렇게 되니까 여호야김 왕이 이 두루마리를 찢어내고 할 때 그 장본인이 바룩이잖아요. 그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36장에 나옵니다. 36장.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45장은 원래 36장 그 뒤로 가서 이렇게 붙어야 되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거 45장을 따로 떼서 지금 여기로 지금 붙여놨어요. 여기에 붙여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46장에서 51장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말했지만 기록은 누가 했냐? 바룩이 기록을 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바룩에 대한 그 말씀을 거기로 이제 옮겨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자,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 25장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25장하고 45장을 여러분이 가서 1절을 각각 보시면 또 36장 1절을 가서 보시면 다 여호야김의 제4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때 여호야김 왕의 제4년에 이게 기록이 된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 대한 이와 같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 51장 59절 가서 보면 거기에 네리아의 아들 스라야라고 한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룩도 네리아의 아들이고 스라야도 네리아의 아들이니까 둘이 형제지간인데 아마 스라야가 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스라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 왕궁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왕의 신하들 중에 이제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바룩이 자기가 원하기만 했으면은 왕의 왕궁에 들어가서 형의 추천을 받아갖고 왕의 신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룩이 어떤 길을 택하냐? 대언자 예레미야와 함께 같이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주는 대로 그 밑에서 그 말씀을 적는 신실한 어느 면에서 서기관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좋은 직장을 왕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예레미야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사람이 바룩이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사역은 바룩이 없이는 어느 면에서 불가능했던 거예요. 이 모든 거 누가 적어준 거예요? 바룩이 적어줘서 지금 여기까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예수님에게 열두 제자가 필요하고 이런 게 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목사라든지 뭐 부흥사라든지 선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역자가 필요하다. 바룩이 그런 일을 한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도 크게 낙심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해야 되겠다 이 일을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일을 그게 내용이 3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이제 내게 화가 있도다. 주께서 내 슬픔에 고통을 더하셨으므로 내가 탄식함으로 쇠약하였고 안식을 찾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제 탄식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를 쫓아다니다가 예레미야 26장 이런 데 가서 보니까 대언자 예레미야가 막 죽을 뻔한 이런 고생을 하고 이런 걸 보고 핍박이 많은 걸 보고는 바룩도 더 이상 내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구나 하고 낙심에 빠지는 이런 상황이 그 앞에 펼쳐지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이 바룩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4절에 너는 그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세운 것을 내가 할 것이며 내가 심은 것 즉 이 온 땅도 내가 뽑을 거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유다 땅에다가 내 미래를 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유다 땅에 내 미래를 걸지 말라. 유다는 망할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서 왕궁에 들어가서 좋은 직업을 내가 얻을 수도 있겠는데 오히려 왕궁에 들어갔으면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거예요. 왕한테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바빌론 사람들에서 죽임을 당할 그런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이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5절에 내가 너 자신을 왜 큰일들을 구하느냐? 그것들을 구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해악을 가져오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생명을 내게 탈취물로 주리라.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 생활 가기 한 20년 전쯤에 이런 말씀이 지금 주어진 건데 하나님이 낙심에 빠져 있는 이 바룩에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 내가 왕궁에서 좋은 직장은 못 얻어도 내 형은 죽을 수 있어요. 직장 좋은 거 가지고 있고 왕을 섬기다가 근데 내가 내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예레미야를 따라서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 뭐냐.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여기 뭐라고 말하냐. 너 자신을 위해 큰 일들을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목사나 아니면 뭐 선교사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큰 걸 맡아서 한다고 하는 그 직무를 맡은 그런 사람들이 그 일을 하면서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룩에게도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큰 일들을 구하면 안 된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장 크게 여겨야 될 가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바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 그분은 반드시 흥하셔야만 하고 나는 반드시 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쇠해야 된다. 지금 하나님이 바룩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끝나고 나서 46장에서 51장에는 이방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들어있고 특별히 50장하고 51장은 자그마치 몇 절이냐? 110절입니다. 두 개 합쳐갖고 엄청나게 길어요. 그 긴 내용이 누구에 대한 거냐? 바빌론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이 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쓰였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거다. 그래서 결국은 바빌론이 엄청난 심판을 당하고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자그마치 110절에 걸쳐서 여러분 바빌론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 예레미야처럼 길게 기록된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바빌론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52장은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이 패망하는 것을 요약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맥잡기 12번 이제 다 했는데 총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땅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집트로 끌려 내려가서 6년 동안 전했어요. 4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듣는 사람이 한 10명쯤밖에 안 됐어요. 참 슬픈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백성의 불순종, 우상 숭배, 그다음에 성전 이것만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거다. 기복신앙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하고 우쭐대고 하다가 결국 BC 586년에 이방인들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빌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훼파되는 그런 일이 예레미야에 이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몇 사람을 살려줬어요. 소수의 사람을 살려줬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를 또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이집트로 내려서 거의 다 멸절이 되는 그런 그 슬픈 비극이 여기 예레미야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26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21세기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잖아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이 되어 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교회 다닌다고 한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배워야 될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레미야 23장 28절 29절입니다. 꿈을 꾸는 대언자는 꿈을 말하고 내 말을 가진 자는 신실하게 내 말을 말할지니라. 목사는 올바른 걸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한 사람은 올바른 걸 전달해야 된다. 알곡에 비하면 겨가 뭐냐. 여러분 이렇게 체질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알곡만 낳고 이 겨는 다 바람에 날아가잖아요.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숴 산산조각 내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주가 말하노라. 이 말씀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 쇠망치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게 꽝 하고 좀 이렇게 오면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결국은 유다가 패망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 이집트로 끌려가서 패망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예레미야를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쇠망치같이 우리 머리를 쾅 하고 이렇게 치게 될 때 정신을 차리는 그런 일이 있어야 이 대한민국과 교회와 성도들이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성경을 가지고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올바른 교리를 세우고 올바르게 교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것들을 추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위기를 당한 이 땅이 대한민국, 특별히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위해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